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공동체와 지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네.
특히 잠언 18장 1절 말씀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참된 모든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아, 네. 중요한 구절이죠.
왜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려는 게 이게 그냥 외로운 걸 넘어서 왜 지혜롭지 못한 건지, 그리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그 연결고리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꾸준히 좋은 판단을 하고 또 성과를 내려면 다른 사람의 관점,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립이라는 게 그냥 뭐 외롭다,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인식 자체를 좀 왜곡시켜서.
아, 인식 자체를요?
네. 참된 지혜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서 왜 현명한 결정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필요한 건지, 또 우리 마음속 어떤 부분이 자꾸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대됩니다.
먼저 이 자료는 시작부터 아주 단호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뭐 똑똑해도 혼자 힘만으로는 꾸준히 잘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스포츠계 예를 든 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옆에는 늘 그 헨크 헤이니 코치가 있었고.
아, 네네. 유명하죠.
또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 뒤에는 패트릭 무라토글로 코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기량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에서조차 최고의 선수들도 외부 조력자가 꼭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기술 코칭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건전한 조언의 가치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지혜다 이렇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아, 조언의 가치를 아는 게 지혜다?
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자기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다 보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코치의 눈을 빌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외비의 관점, 그러니까 건전한 조언이라는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그 맹점을 보게 해주는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건전한 조언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무리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이유, 그건 뭘까요? 자료는 다시 잠언 구절을 가져오는데요.
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네. 바로 그거죠.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 그걸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고립을 선택하면 이상하게 평소에는 에이, 말이 안 되지 했던 것들이 갑자기 그럴 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 그 지점을 설명하려고 자료에서 미식축구 비유를 들어요. 이게 아주 딱 와닿더라고요.
아, 미식축구요?
네. 한번 상상해보세요. 팀 전체 작전이랑 모든 선수들의 보호 움직임이 전부 필드 오른쪽으로 집중되도록 짜여 있어요.
네네.
그런데 러닝백 혼자서 갑자기 왼쪽으로 확 트는 거예요.
왜요?
본인 생각에는 이쪽 왼쪽은 아무도 예상 못했겠지. 여기로 가면 더 많이 전진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엄청 기발한 전략이라고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딱 알겠네요.
그렇죠. 관중석이나 뭐 중계석에서는 바로 아니 저 선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작전이랑 완전 반대잖아. 이렇게 되겠죠.
팀 보호도 없이 혼자 반대로 뛰면 엄청 위험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딱 보여주는 게 고립된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판단이 최고다, 이게 맞다 이렇게 굳게 믿지만 밖에서 보면 명백히 잘못된 길, 심지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게 바로 고립이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방식의 한 예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이 자료 주장은 고립이 단순히 외로운 걸 넘어서 우리 판단력 자체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거네요. 상당히 좀 센 경고 같아요. 왜 그런 왜곡이 생길까요?
자료는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왜 고립을 선택할까? 겉으로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일 깊은 곳에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자기 욕심이군요.
네, 이 자기 소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든 관계가 깨지든 뭐 장기적으로 손해가 나든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목표가 다른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가 강해지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탄이 신자들을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자료의 특정 종교적 시각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제안합니다.
네, 성찰 질문이죠.
성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한번 이 질문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한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 자신의 욕구, 소욕을 우선시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어쩌면 좀 어려운 결정이나 비판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 없이 그냥 혼자 처리하려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묻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데요. 나는 단지 내 생각에 동의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만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는가?
아, 이거 약간 에코 챔버 같은 거네요.
맞아요. 딱 그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나한테 맞아 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안심하고 혹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객관적인 피드백이나 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혹은 겉으로 이건 내가 알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도움 전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가?
이건 약간 교만함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빌릴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 질문들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르륵 고립을 합리화하는 그런 자기 기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도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료도 이게 뭐 죄책감 느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을 높여서 아, 건전한 지혜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해요.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성장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한번 적용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직업 제안을 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같은 거요.
네, 그런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순간이에요.
네. 이럴 때 혹시 내가 자기 소욕 때문에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혹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아까 그 미식축구 선수처럼 혼자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걸 막아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점검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계속요?
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나 뭐 두려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좀 고립시키려고 할 수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공동체랑 연결되고 또 건전한 조언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지혜의 가치고요.
자, 그럼 이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좀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온전한 지혜에 이르기 어렵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은 종종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고 심지어 우리 판단력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좀 책임을 지고 건전한 조언을 주고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다. 이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 자료가 지혜를 단순히 뭐 지식을 많이 쌓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지식 습득과는 좀 다른가요?
네. 오히려 지혜는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에 더 가깝다는 그런 인상을 줘요.
내가 다 알 수 없고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군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관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추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죠.
와, 그러네요. 이게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를 좀 더 넓게 보면 그냥 개인 차원을 넘어서 뭐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에 좀 열려 있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가 왜 중요한지 이 자료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혼자서는 최고의 결정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주로 이기심이나 자기소욕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아주 깊은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그냥 현실이 너무 벅차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세상과 단절시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종류의 고립 상황에서는 건전한 조언이란 공동체의 필요성 같은 가치가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